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신문에서 장애아를 낳았던 한 엄마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경옥 씨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나이 마흔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자연 임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부가 기뻐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뱃속에서 태아가 얼마나 발길질이 센지 부부는 축구선수가 태어나려나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 씨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부업삼아 했던 조그만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확진을 위해 양수 검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병은 23개의 염색체 가운데 18번째 염색체가 2개이어야 하는데 3개인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기의 심장과 폐에 기형이 생기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곧게 펴지 못하고 꼬이고 접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몇 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낙태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장애아를 그것도 몇 년밖에 살지 못할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있느냐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저런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한 번은 아는 언니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 병원으로 갔지만 그녀는 끝내 수술대에 눕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손 씨는 아기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해준 산부인과 의사의 말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손 씨는 뱃속의 아기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운 아기라는 의미로 이름을 정원이라고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공주 정원은 2008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숨을 잘 내어 쉬지도 못했고 물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 튜브와 영양분을 보충하는 콧줄, 수액 주사줄 등 몸무게 1kg도 되지 않는 정원의 몸에 그러한 것들이 줄줄 달렸습니다. 손 씨는 매일 중환자실을 찾아 짜서 담아온 모유를 콧줄을 통해서 정원에게 먹였습니다. 100일이 지나 100일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배경이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정원의 살이 약간 오르자 손 씨는 의료진에게 간청해서 산소 탱크와 주사줄을 매단 채 정원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폐렴이 왔습니다. 그 며칠이 정원이 엄마와 함께 보낸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몹시 불던 그해 12월 말 정원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손 씨는 그때 처음으로 아기를 온전히 안아 보았습니다. 모든 튜브와 주사줄을 떼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정원을 가슴 속에 넣고 꼭 안았습니다. 손 씨는 정원이 웃는 것을 딱 한 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며 씽긋 웃었다고 합니다. 손 씨는 지금도 정원이 태어났던 봄날 그날이 되면 생일상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아기를 본 것만 해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낙태를 하러 병원에 갔던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궁에 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열 달 동안 그 태아를 지킵니다. 그리고 태아가 비록 병을 안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열 달 동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기술은 당시에 상당히 고급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 수입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것만 그의 사역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배웠던 천막 만드는 기술도 함께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사역비는 물론 다른 동료들의 사역비까지 함께 벌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되어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메이커, 즉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사역비, 즉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사역비는 물론 생활비와 교통비까지 충당했습니다. 만약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사역비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어준 사역비가 도착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기까지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영롱한 다이아몬드와 같고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과 같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또한 이 세상의 교회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잘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5절과 관련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헌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런 의미만이라면 이 6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다가 투옥이 되더라도 헌금을 보내어 주시고 루스드라에서처럼 돌에 맞아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 치료비를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죽을 때까지 보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그 헌금이라기보다 빌립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행하신 선한 일, 즉 구원은 중도에 포기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우문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사역 보고를 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만 2년에 걸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 구부로선 밥보에서 마술사의 눈을 한동안 멀게 했던 일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는 풍토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지만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던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쳐주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자신은 헤르메스로 역임을 받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은 눈물겨운 사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 장면을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사역보고는 단 한 절로 끝이 납니다. 그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고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는 것은 계획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빌립보로 갈 계획이 없었지만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다의 원뜻은 결합하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은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머리에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는 발가락을 연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시작하신 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고 많은 매를 맞고 지하 토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을 뒤흔들어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울은 빠삐용도 아니었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탈옥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습니다. 간수는 자결하려던 것을 막아준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어가 이렇게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에 해당하는 단어가 큐리오스, 주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축이 흔들리더니 모든 감옥의 문이 전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옥문을 여는 일을 시작하신 이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 큐리오스로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삶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시작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의 사역의 현장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과 복음은 인간을 단지 도덕적으로 변화시켜주거나 문화적으로 깨우쳐주거나 교양을 고양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이력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고 자신을 표준으로 삼기만 하면 온 세상이 평안할 것처럼 여겼는데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흉측한지 세상에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라본 세상에 대한 느낌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라본 꽃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나무들은 왜 그렇게 푸른지, 하늘에 있는 별은 왜 그렇게 빛나는지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저처럼 똑같이 꽃을 볼 수 있고 꽃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꽃 속에서 불신자들은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과 달과 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일을 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교회를 지키는 날까지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사람은 죽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의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날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있다면 우리들의 시선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시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가난은 언제 끝이 날지를 몰랐습니다.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밥만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공부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도 주님의 이름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참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신앙이 변질되고 시선이 그날의 그곳에서 이날의 이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세상에서 큰소리 치는 것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삶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들리는 추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정원이 같습니다. 정원이가 스스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물도 잘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건강 강좌와 같은 말씀,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말씀,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한국 교회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철을 사는 메뚜기와 잠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루의 시각으로 한 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메뚜기와 잠자리와 같이 한 철을 사는 곤충은 수년을 사는 다람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철의 시각과 수년의 시각이 결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람쥐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람쥐와 같이 수년을 사는 동물은 100년 가까이 사는 인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몇 년의 시야와 100년의 시야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야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내일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도 있고 그 시야가 영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틀림없이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은 과거의 잘잘못에 매여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일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구름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 두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시선도 오늘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선을 오늘에 두는 사람은 시선을 내일에 두는 사람보다 결코 나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일에 두는 사람은 시선을 영혼에 두는 사람보다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윤리를 세우는 것보다 시선을 바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향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시는 방법도 참 오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조선말로 번역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일제의 강제 점령으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이어졌던 가난도 거둬주시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참 많이 변질되었고 그날의 그곳을 향해야 할 시선이 이날의 이곳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한국 교회와 우리를 버리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하루살이나 메뚜기, 잠자리, 다람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시선을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나은 신앙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